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 이런 걸 녹음하니까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한인 중독증 회복센터 회복무에 참여하는 모든 회복 참여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세미나 참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는 나성 영락교회의 지원을 받아갖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중독증 회복 사역을 수요일 날은 알코올 마약 회복 모임을 해왔고 금요일 날은 도박 중독 회복 모임을 해왔고 토요일 날은 게임 중독 회복 모임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천여회 회복 모임에 약 5,500명이라는 연인원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힐링 작업을 해갖고 그러한 그 노하우 바탕을 갖고 이번에 세미나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인분들한테 저희들이 겪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급적 단축시켜주려고 저희들이 아는 것을 많이 전달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회복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을 더 승화시켜갖고 우리들이 여기서 간증하신 분들이 사실은 더 회복이 되셨어요. 예를 들면 2월 7일에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도박에서 간증하시고 나서 완전히 회복으로 더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또 5월 2일 날은 중독 예방과 가정의 역할을 세미나를 했는데 한인 가족이 세미나를 나오기 전에는 신문에 사진 나가는 것까지도 굉장히 좀 두렵게 생각하시고 그러던 분이 세미나를 하시고 나서는 내가 TV에도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완전히 그걸 끊으신 그런 기적적인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8월 8일에는 게임 중독 세미나를 여기서 했어요. 그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분들이 게임 중독자 회복 모임을 해달라 그래서 8월 8일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어서 게임 중독자 회복 모임을 실시해 왔어요.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8월 8일 날 세미나 그 자체가 사실은 게임 중독자 회복 모임 만드는데 상당한 그 원인적인 밑바탕이 됐죠. 그래서 오늘 약물 남용 예방과 치유 대책으로다가 11월 7일 오늘 하는 이 세미나에서도 분명 지금 세 분이 간증을 하고 또 이 학술적인 하고 또 한 가지는 김현배 약사님이 40년 동안 그분의 그 느끼신 그 다음에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디토시에이션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해주실 거 있다고 하실 텐데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좋을 걸로 압니다. 오늘 약물 남용 예방과 치유 대책 그 세미나 목차로 보면은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마약 중독의 실상과 효과적 치유라는 제목 갖고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복자 한 분께서 Certain Recovery, 확실한 회복이라는 주제로다가 간증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물 중독의 원인과 치유라고 지금 도착하신 김현배 약사님께서 많은 그 학술적인 자료를 말씀드릴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조수연 후원자가 술과 도박 이중 중독의 결박과 자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그 알코올에서 회복되셨는데 술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주제로다가 간증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 치유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인 중독증 회복센터 대표 이혜왕 선교사입니다.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째는 물체의연 중독.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니코틴 같은 것은 물체의연 중독이죠. 그러한 그 물체의연 중독은 대개 회복 목표가 abstinence, 완전한 중독 아니에요. 완전히 안 먹어야 돼. 마약을 조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중독은 두 번째 중독은 행위 중독이에요. 예를 들면 도박, 게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관계, 그 다음에 인터넷도, 그 다음에 음식 중독도 사실은 음식을 먹어갖고 그것이 마약 문양 내 체내에서 하이를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 중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과거에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아니 그 힘들을 때 음식을 막 섭취하면서 상대편한테 분노심을 그 해소하는 그런 편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 중독. 물질을 먹지 않고 일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그 이 행위 중독 회복 목표는 적절한 사용이에요. Moderation use. 예를 들면 음식을 섭취를 안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적당히 먹는 거. 또 일 중독도 일을 적당히 해야지만 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각 직장이나 뭐 학교에서 전부 다 인터넷 사니까 그것을 또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0년 사역하고 보니까 행위 중독에서 완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도박이고 또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도 너무 조금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더 나중에 도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박하고 게임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물 중독 마냥 완전 중단을 회복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물체 중독인 마약 중독의 그 3단계 진행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preoccupation, anticipation.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 마약을 할 생각을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약을 갈구하고 마약을 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강력해서 마약을 못하거나 줄일 때는 성급해지거나 우울한 그런 경고 증상을 보인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마약 중독의 세컨 스테이지 2단계에서는 상습적인 그 마약을 남용하고 도체, 빈지 인토시케이션 한다. 마약을 시작하고부터는 처음 체험했던 동일한 하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육체가 더 그리고 자주 강력한 마약을 추구하게 되죠. 여기 왔던 분 한 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제 햄버거에 취직을 했는데 같이 일하던 형이 자기 혼자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갔더니 하얀 가루를 내놓으면서 우리 마약을 같이 하자. 그래서 하수시 처음 같이 해봤대. 똑같은 마약.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하자마자 뭐 이렇게 시시시 웃고 막 그 무슨 행동이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걸 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더래요. 그 사람같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었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한두 번 할 때 기분이 좋은 그 하이를 느낄 때 그거를 계속해서 해요. 이게 우리가 톨러런스라고 해서 자꾸 내성이 증가되게 되면 자꾸만 술을 예를 들어서 소주 반병 마시는 분이 한 병, 두 병 올라가듯이 자꾸 높아가도 옛날에 처음에 반병 마신 것밖에 하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걸 추구하게 되죠. 이때 경고 증상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를 드롭하죠.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결근을 하시죠. 그래서 학생은 퇴학이나 직장인은 해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물을 남용해서 마약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격까지 변화가 되고 돈 사용처가 수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진행 과정은요. 마약 중독에 금단 증상 및 부정적인 영향이 오게 되죠. 마약을 적게 하거나 못할 시에는 동요, 불안, 공포, 수면장애, 근육통, 두통, 구토, 어지러움, 수절증 그런 금단 증상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게 되죠. 이런 3단계에 해당되시는 분은 오늘 김현배 약사님께서 강연해 주시는 세 번째 시간에 상당히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마약 중독자의 이런 경우에 유일한 동기의식은 금단 증상, 그 고달픈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위해서만 모든 그 이 온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마약을 계속하게 되죠. 자연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회활동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못하게 되고 외모에 신경을 못 쓰게 되죠. 그리고 남의 물건도 훔치게 되고 마지막에는 남의 쓰다버린 주사바늘 같은 걸 다시 주워서 또 자기가 몸에 하고 그때 불건전한 성관계, 남북간 행동 등을 해서 계속 디스트럭티브 사이클,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 이제 마약 중독의 3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LA 한인 청소년 마약 상담 건수가 최근에 김구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린 패스처라고 그러나요? 거기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난 10월에 그 발표한 자리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한인 그 단체니까 한인 학생들만 상담을 하는데 상담한 사람 중에서 약 20%가 마약 관련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가 일반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 같이 중독 문제만 있는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거기 찾아온 사람 거의 다 중독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일반 한인 학생의 20%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여하간에 이 자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볼까요? 마약 상담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마약 상담 원상 2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60%가 마약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35%가 마약 딜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가 마약을 제조하거나 공급 측으로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은 60%가 많이 사용하지만은 판매에도, 이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딜러가 아니고 부모님이 용돈 안 주고 집에서 내쫓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약을 받아다가 그걸 팔아갖고 남는 걸 갖고 자기 용돈을 쓰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하게 되려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약 딜러를 하는 거죠. 그럼 35%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죠. 그리고 아직 공급이나 뭐 제조하는 사람은 5%라니까 그건 아주 극소수의 하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남용 그 이유를 이 기관에서 분석한 거 보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약하는 분들이 65%나 많이 했다 이거죠.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20%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는 친구들의 권유에 대해서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는 타인이나 집단의 강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자가 확인 지리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이 지리면은 마리아나를 하거나 코카인을 하거나 크랙을 하거나 헤로인이나 에스타지나 기타 어떤 마약을 하든 간에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인 분인 경우에는 중독자 자녀나 남편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읽고 답변을 해보시면 그 정도를 아실 수 있죠. 첫째, 마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마약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건 매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두 번째, 돈이 더 있었으면 마약을 더 사야겠냐. 내가 한두 정 마약을 했다가 진짜 그때 돈이 없으니까 못했지 더 있으면 더 나가서 서너 정 더 사서 먹었어야지. 이것도 일생에 한두 번 있으면 해당돼요. 세 번째, 마약을 하지 않으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냐. 어떤 분은 마약을 해야지만 자기가 얼라이브하고 펑크션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잖아요. 여기 한번 오신 분 중에서 마리안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피아노를 잘 치고 이렇게 음악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마리아를 하고 차에서 딱 CD를 듣고 가면은 그 선율에 빠져서 이제 악보가 다 눈에 보이고 아주 그 깊이 굉장히 그 음악을 심취하게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그 착각이죠. 평상시 그렇던데도 그런 합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약 사용이 당신의 사회생활이나 직장 일을 더 용이하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이 다 마약하는 사람 같으면 마약을 내가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뭐냐. 다섯 번째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냐. 그죠? 아마 이거는 대부분 사람이 해당이 될 거예요. 안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여태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섯 번째는 도취감 고조를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필요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소주 반병 드링크 하던 분이 자꾸만 소주 한 병, 두 병으로 올라가듯이 그 톨러런스가 증가되느냐. 이것도 아마 대부분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일곱 번째는 대부분 당신 친구들도 마약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친구들하고 마약을 안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나중에 마약을 하게 되면 좋은 친구들은 한두 번 충고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다가 그냥 다 떨어져 나가. 또 그쪽 부모님들도 걔하고 놀지 말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나하고 마약을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딜러하고 만나고 그런 친구 만나기 때문에 자꾸만 마약을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마약 사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직장이나 혹은 뭐 학교 뭐 이런 것들. 여담인들 한국에서 게임 중독 때문에 고시를 1차를 패스해 놓고 2차 시험 보러 가는 날을 깜빡하고선 그것을 안 간 분이 있어요. 그게 인터넷에 그 자기 호소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밤새도록 마약을 한 적이 있나요? 매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나요? 열 번째, 식당, 화장실,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되게 거기서 못해야 되는데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꼭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했으면 그만큼 어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자주 마약으로 흥분에 빠지고 싶은 생각에 젖어들었냐. 12번째는 혼자 있을 때 마약을 사용하냐겠죠. 술이나 도박이나 모든 것이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가 혼자서 할 때가 제일 그때부터 문제에서부터 중도로 들어가는 터닝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12번째는 마약이 다 떨어진 다음에 더 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얘기죠. 14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약을 허락 없이 가져다 사용한 적이 있냐 이죠. 다른 친구 거 혹은 맡겨준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돈이 어디서 생겨서 있는 줄 알면은 그냥 마약 친구들이 막 그 집으로 꼬여요. 마약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알고 또 그 친구들이 다 싹 가버려요. 그 다음에 15번째, 다른 데 사용해서 할 돈으로 마약을 구입한 적이 있는 학교 등록금이나 혹은 뭐 이 차 페이멘트나 뭐 이런 거로 할 거를 갖고 약을 산 적이 있는 거예요. 16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마약을 너무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면 마약을 너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17번째는 실제로 당신이 사용한 양보다 적게 마약을 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하냐?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서너 번 하고도. 너 오늘 했지? 아니, 조금 했다. 무슨 마약 했어? 코케인 하고도 말이 안 했다고. 18번째는 마약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회피하는 얘기죠. 사실 부모님이 자녀가 마약을 할 때 혹은 남편이 마약할 때 아내는 절대로 외부에 숨기죠. 근데도 이 내 문제를 다 다른 사람한테 이웃에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친척이나 누가 오면은 전부 다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앉아 식사를 시켜서 그냥 조금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을 회피하죠. 19번째, 마약 행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안을 당한 적이 있나, 그죠? 내가 마약을 내준주고 내가 했지만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제대로 약속 못 지켜갖고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무안을 당한 적이 있나. 마지막으로 20번째는 마약 사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약이 도박보다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마약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도 못 다니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도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박이 더 돈이 없어지는 건 도박이 앞에 보이지만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중독이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 결과는. 그래서 이러한 20가지 질문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마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치료가 필요하다. 3가지. 그럼 여기서 3가지라고 보면 최소한도 주위 사람들이 마약한다고 관심을 표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끊으려고 노력하다가 못한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하면 몇 개가 올라가죠. 예.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순간 보면은 어떻게 자녀가 마약을 하고 했는데 지금 안 오는데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머리카락을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 혹은 뭐 소변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부모님이 아실 정도면 벌써 이 상당한 기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약은 6개월 이상만 해도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모님이 알았을 때는 얘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키느냐 쪽으로 포커스를 줘서 무조건 치유를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10대 자녀들이 마리화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청소년들의 70%가 마리화나를 남용해 본 적이 있다고 그런 설문조사가 많죠. 그래서 마리화나는 마약의 게이트웨이라고 봤어요. 관문이죠. 더군다나 요새같이 메디컬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시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마리화나만 해도 붙잡혀가고 그랬거든요. 흔히 마약 상담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 2학년인가 8학년이 되면 8학년 여름방학에 처음 마리화나나 다른 마약을 접한 학생이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학교를 못 가고 드롭할 정도로 상당히 망가진다고 그러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방학 동안에 얼마나 큰만큼 그 게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중독이 몇 개월 지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래 집단과 속하고 싶고 수줍음이나 자신감 결여를 은폐하고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만 이는 마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마약을 남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 하시는 분이 나중에 그 아주 양주까지 가잖아요. 한번 이번에는 미국 성인들이 마리화나 사용 그 실상을 한번 볼까요? 1999년도에 한 거니까 10년 전 자료죠. 미국인 9,400만 명의 성인인구의 약 40%죠. 이런 분들이 일생에 한 번은 마리화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미국에도 여러 그 대통령들도 뭐 한두 번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봐서 그 40%. 그 다음에 9%는 작년에도 했다. 그다음에 5%는 지난달에도 마리안나를 했다고 했대. 최소한 성인의 인구의 7%는 계속 남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학생들의 그 마리아나 사용 실태 조사를 볼까요? 8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고 10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고 12학년이면 고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학년이 2002년도에 20%가 했고 2004년도에 16%가 했다고 해서 약 4%가 감소했죠. 중고등 학생들이 감소하는 이유는요, 요새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4년이니까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줄었죠.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마약 상담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고3, 12학년 거기는 49%에서 2001년대. 근데 그것이 2004년대에 46%로 3%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감소율이 적고, 나이가 청소년이 어릴수록 마리아나를 안 하는 저희가 추세가 많아진 거죠. 근데 10대 청소년들의 82%가 마리아나를 사용하게 된 주요 원인은 peer pressure, 또래 집단의 동료들이 압력해서 했다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입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노는 애들이 야, 뭐냐, 가방 뒤지자, 뭐 같이 빵 사라 이러고 하는 애들이 그 peer pressure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이 두 가지 중독에 연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나는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근데 대신에 대학생들은 지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1990년도에 뭐 중고등학교 학생 하던 애들이 안 끊고 있다가 지금 대학 갔으면 많이 해요. 그럼 대학생들이 왜 많이 하느냐? 보세요.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을 갈 때 그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가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부모님의 간섭을 받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탈피하는 그런 중요한 모멘트거든요. 그 몇 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해요. 그런데 자유를 얻으면서 자기가 책임성 있는 리스폰스블 퍼슨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마약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드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집에서는 부모님이 그래도 있으니까 말리다가 들어가다가 대학 들어가서는 내놓고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한국의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1995년도 자료인데요. 한인 학생들도 최초 약물 경험 시기를 중3과 고1 때가 가장 많다고 해요. 한국에는 나라 법으로다가 대마초를 못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나는 줄었지만 대신 본드나 가스나 뭐 이런 것을 그 접착제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 제가 그 상담한 사람 한 중에는 오빠가 가스를 하는 게 도시 가스를 갖다가 이 아파트 집을 뽑아갖고 코에다 대고 있는 게 그래서 불이 날까봐 그게 겁이 날 정도로 뭐 예? 그래서 오히려 감옥이나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한국에서도 회복 정책을 안 하고 단속 정책 아니에요. 뭐 항만 봉쇄, 무슨 뭐 일제 단속 그것만 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마리아나를 오래 사용하면 뇌를 변형시켜서 알코올이나 코카인과 같은 다른 약물에 중독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 마리아나와 그 약물을 사용하는 미국인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학생의 86%가 마음만 먹으면 학교 주변에서 마리아나를 쉽게 구할 수 있죠. 학생들이 마리아나를 많이 안 한다고요. 지금 새로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공급은 더 많아진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거의 모든 우리 한인 교포 학생들에게 마약에 사실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좋은 현상은 인터넷이 나와서 게임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터닝어라운드는 되지만 게임 중독도 중독이 되면 중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중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약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나 남용을 회피할 수 있는 단호한 결심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마리아나의 그 주요 성분과 유해성을 알아보시는 것은 왜 마리아나가 약한 약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안 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아실 수가 있어요. 마리아나를 대개 할 때는 우리가 스모킹으로 하죠. 이게 피우죠. 입에서 피로 해서 혈류로 타고 그 다음에 뇌에까지 이게 전달되죠. 사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등 이런 40개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을 이미 확인했죠. 이렇게 여러 뇌신경 전달 물질이 확인되었지만 대개 한 신경 전달 물질은 하나의 리셉터, 수용체에만 그 작용을 해요. 그러나 인간의 뇌에는 마리아나의 그 TH 성분과 같은 유사한 학술 용어입니다만 카나비노이드 이런 신경 물질이 확인됐어요. 여기에 보신 것 같이 우리 뇌에는 코카인이면 어느 리셉터 하나만 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 마리아나는 뇌 전체를 관장해요. 더 설명을 드려보면 마리아나 그 THC 유해 성분에 영향을 받은 카비노이드 수용체들은 주로 쾌락, 기억, 사고, 집중력, 감각, 그 다음에 타임, 그 인식, 시간 인식, 그 다음에 행동 조절 등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뇌 부위에 여러 군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나 성분은 THC 약자예요. 그게 그 성분인데 그와 비슷한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가 들어가게 되면 인위적으로 그것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 THC 마리아나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 뇌에서 오인을 해요. 내가 내추럴하게 그게 많이 나오는 줄 알아서 전체적인 내추럴 프로덕션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THC가 들어가니까 나오니까 기억력, 이 사고, 거리 감각이 막 이제 망가지고 또 안 하게 되면 자연적인 것이 다시 생성이 잘 안 되니까 또 이제 크레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에서 커다란 이런 광란의 이런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마리아나를 오래 하시면 단기 기억력 상실, 행동 둔화, 집중 곤란, 운전 속도 및 방향감각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한번 마리아나하고 운전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마리아나는 경각심, 집중력, 조화 능력, 반응 시간 등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 신호등이나 그 호언이나 그 경적, 그 다음에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멤피시스에서 그 난폭한 운전자 150명을 점검을 했어요. 그 중에서 33%가 마리아나를 한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나하고 코카인을 함께 복용한 운전자는 12%나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45%죠. 난폭한 운전자를 적발해서 치워서 점점 검사하니까 그 중에 근 반이 약물을 하고 운전을 한 것이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약물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술에 만취돼서 운전하는 사람과 비슷한 안전사고를. 여기서 한번 마약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평소부터 성실한 생활 태도로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도박을 하면서 자녀 보고 마약하지 말라고 그러면 권위가 상실되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모범 생활 태도를 보이시면서 자녀 보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 말이 들어가지, 본인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셔야 한다. 자녀에게 마리아나의 영향과 그 유해성에 대한 실제, 리얼리티, 이걸 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뇌가 망가지고 네 장난,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너 하지 말아라, 뭐 또 했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인식이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마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인 결과들을 그렇게 하시려면 부모님들이 자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강연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10대들은 뇌와 육체의 미성숙된 것, 발달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단 몇 번만 마리아나를 사용해도 성인들에 비해서는 더 빨리 마약에 디펜던시 돼서 그 에딕션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마약은 6개월 이내에 중독이 돼요. 또 게임도 그런 얘기예요. 도박은 한 뭐 2,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술도 한 2, 3년 이렇게 걸려요. 그 대부분 어떤 분들은 간혹 마약 자녀들에게 엄한 벌을 주거나 혹은 매를 때리거나 그러면 마약을 안 할 걸로 알죠. 여기 실질적으로 마리아나를 하는 10대 자녀를 한 분 아버님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과를 하다가 쉐어를 하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마약을 끊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기 차려오니까 내가 하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냥. 그러니까 아버님 얼굴이 노래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은 얘가 여길 데려오기 3개월 전에 발각이 돼갖고 엄청 때리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하고 무릎 꿇고 다툼 같은 꿈을 흘리면서 아버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아버님 입장에서도 자기 친구가 이런 마약을 하다가 결심을 갖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그것을 믿고 삼교를 났는데 그때 그럼 나한테 그 닦던 곳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과했을 때가 그럼 그때도 끊고 싶은 마음을 없이 한 것이냐 이거죠. 아버님이 데려 나가시더라고요 도중에. 그리고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안 통한다는 거죠. 마약행위 이면에 깔리는 내면들을 이해해 주시고 무엇은 받아주고 어떤 것은 받아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분명한 그 리밋, 한계성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회복으로 안내하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자녀가 마약을 하는데 집을 나가 있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할 수 없이 오라고 할 수 있는 데는 한 분 올 적마다 40불을 줄게 여기 와라. 그래서 박팀장이 만나서 어떤 40불 받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40불을 줘갖고 모임이 다 끝나서 제가 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남용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볼까요? 부모가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이번에 오늘 처음으로 마약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녀의 차에서 무슨 파이프나 무슨 마약 도구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연락하는지 금방 같이 이웃에 있는 친구가 지나서 어머님, 그 개가 한 게 아니고 개 차 타고 가다가 제가 모르고 떨어졌으면 제가 마약을 합니다. 그러고 그냥 덮어줘요, 또. 근데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나는 담배와 비슷해서 마약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로 축소시키죠. 그 다음에 요즘 메디컬 마리아나 제도를 자신을 합리화하죠. 담배도 파는데 이것도 합법적으로 파는데 왜 이게 마약이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알리바이, 거짓말, 거부 반응을 점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생활을 하죠. 또 마리아나는 담배와 비슷하고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조금 한 것이 무슨 그 대수냐고 하면서 그냥 막 대들고 합류하고 이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되게 이러죠. 초기에 부인을 하죠. 아, 그치 우리 아들이 안 했겠지. 어쨌든 한번 손을 댄 거지 안 했겠지. 없는 걸로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동양적인 대가족적인 그런 이네이블링을 하는 거. 뭐 문제 있어요. 지금 뭐 마약하고 가다가 차를 해서 이렇게 부서져 남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빨리 고쳐주신다고. 근거를 안 내는 거다. 미국의 마약 문제로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이 성인 이후에 약 2.2%랍니다. 이웃집 혹은 한 동네 마을에 보세요. 유난한 대학 나오고 호대 좋고 힘 좋은 중장년 청년들이 부모님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냥 무의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면 쟤 좀 우울해요. 그런 자녀는 되게 마약하는 자녀예요. 사실은. 여기 회복 모임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나이가 70이 되셔갖고 그 자녀가 집을 하나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는 다 자살하니까 집을 주면은 금방 마약 친구들이 와서 다 사인하라고 해서 정말 다 그냥 망가지면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돌볼 거냐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도와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래요. 어떻게 내 아들을 좀 감옥에 보낼 수 없느냐고. 왜냐면 감옥에 가면은 거기서 프로베이션 해갖고 강제적으로 이런 회복 모임에 가도록 그 프로베이션에서 그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붙잡히면 바로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변호사 써갖고 빼주기 바쁘셨단 말이죠. 지금은 너무 5년, 10년 뒤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는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힘을 안 되니까. 그래서 마약으로 구속되면 최소한 1, 2년은 의무적으로 NA, 나코틱 아나니머스 그런 데 가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의 힘으로 안 되니까 보내고 싶은 말이에요. 한번 효과적인 마약 치료와 보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고. 이거는 2006년도에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최근 자료죠. 사실 가장 지금 효과적인 중독증 치료 방법은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박 다가 12시대 프로그램, 회복 12단계 회복 원리 그 이행하는 거고 하나 더 한다면 인지행동요법이라고 있어요. 12단계 회복과 인지행동요 치료는 사실 상호 보완관계이지 어느 하나가 더 우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06년도에 알칸산스에 있는 대학에서 한 박사분하고 그 동료 연구팀들이 마리화나에 의존된 중독된 90명의 성인 남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석 달간. 첫째 그룹에는 연구 기간 중에 3개월 동안에 마약을 하지 않으면 100불짜리 선물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좋다 이게. 너가 네 자유를 끊으면. 또 두 번째 그룹은 인지행동치료요법만 제공했어요. 이것만 받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인지행동치료와 보상 그 100불 선물권을 같이 적용했어요. 서로 모르게 따로따로. 그래서 14주간이니까 석 달이 좀 넘었죠. 14주간 후에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그룹, 즉 선물권만, 100불짜리 선물권만 주면서 너가 3개월 동안 마약을 안 하면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40%가 일시적으로 끊은 거예요. 선물권만 갖고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인지행동치료요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물권을 준 것보다 적은 30%만이 마약을 중단했어요. 끊은 게 아니고 중단한 거예요. 끊은 게 아니고. 그다음 세 번째 그룹에서는 43%, 즉 인지행동치료를 주고 병행해서 그걸 받고 나서 잘하고 나면 100% 선물권을 줬다 이거죠. 두 가지를 다 한 것은 첫 번째 그룹보다 좀 높은 43%가 마리화나를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죠. 근데 여기서 그 재미난 것은 1년 후에 봤어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계속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후에 보니까 첫 번째 그룹 뭡니까? 선물권 받은 사람들은 다 재발되고 17%만이 1년 후에도 마약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인지행동치료법을 받은 거기는 23%만 7%가 감소됐죠.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와 선물권을 병행해서 한 데는 맨 처음에 3개월 때 43%였는데 1년이 지나도 37%라는 높은 숫자가 계속 마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회복시켜주는데 보상효과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학자들의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가 마약한다 남편들은 막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만큼 회복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라고. 너 요만큼 안 하면은 매일 마약하던 사람 보고 너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면 내가 너 차 사준다. 내가 너 무슨 코트 사준다. 이런 무슨 선물 그런 걸 하시면은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자료는 중독자의 가족들과 치료기관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다 이래.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자금이 많으면 그걸 좀 하고 싶은데 그러네. 그다음에 마약 가정의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인 가정 특히 보면 회복의 정체성에 지금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회복적으로 나오신 분은 별로 없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자녀가 마약을 남용하게 되면 한인 부모들은 죄의식과 수치심에 휩싸이게 되셔가지고 조기 회복 시작에 장애로 인해 이것이 오히려. 어떤 분은 전화를 와서 거기에서는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게 안 받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돈을 타시는 거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받습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게 더 이상한데. 무료로 해주면 정부에서 타기 때문에 내 자녀를 데려가면 뭐 소수자 시켜서 나 이름 다 올라가고 정부에 타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름이 공개돼서 난 싫다.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심하신 거죠. 그래서 마약 자녀가 10대에서 장년이 되는 동안에 부모님들도 60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 참 그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본인도 그동안 마약 조지 노력을 거듭 실패하시고 좌절하시고 자포자기 마약하는 사람은 하이로예요. 마약을 할 땐 기분이 좀 하이됐다가 마약을 하면 그냥 언덕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가족은 마약을 자녀가 안 하는 것 같으면 며칠 하면 이젠 다 끝났구나. 희망, 호프가 생겼다가 또 한 번 주머니에서 뭐 발견하면 팍 죽으면 절망이 돼요. 그래서 가족은 희망과 절망의 사이클을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자포자기도 하시고 형제들은 이제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도와줘요. 결혼하고 나면은 자녀들 있잖아요. 조카들을 데려가면 배운다고 그 집에 가질 않아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더 스트레스 느끼죠. 설상가상으로 본인들은 부모나 가족들이 최후 통제에 맞지 못해서 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해서 그냥 여러 군데 다니는 거예요. 단발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뭐 미국 캠프 3,000불, 4,000불짜리 그냥 가신다고. 그럼 미국 캠프에 가면요. 한 번 어게인스트 하면은 그날로 퇴소해요. 근데 또 그런 캠프에 한번 갔다 오면 탄 안 좋아하세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병원 치료, 주거 치료, 외래 치료까지 치료는 발전적인 과정인데 그걸 다 안 지키시고 한국 분들은 병원에만 갔다 오면 다 한다고. 거기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한인 사회와 마약 문제 가정들이 힘을 합쳐서 갖고 각자의 입장에서 올인을 한번 해보시는 법이 없어요. 60대에서 뭘 하시겠어요, 부모님은. 그래서 약물 치유기관들도 연대의식을 갖고 회복 치유 프로그램이나 그간의 노하우를 나누어서 갖고 현지 한인 가정들의 마약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치유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 치유에 올인을 그 사회하고 치유기관들도 하고 가족들도 함께 여기 나서셔야 돼요. 미국인 기관에서는요, 대부분 내 자녀가 마약하고 술에서 했으면 부인들이 상담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서서. 근데 한국은, 우리 사회는 아직은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약 자녀들은 자신의 그 장기와 뇌가 망가지고 있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해야 되죠.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회복 안내를 생명줄로, 라이프 세이브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오시는 분 중에서도 마약하는 분들은 I don't care. 이대로 살다 가야겠다. 거기에 무슨 모티베이션을 줘요. 그 다음에 회복 치유에 참여하는 것은 메디컬 마리아나를 잠시 고통을 모면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거죠. 근데 한인 그 사회의 마약 문제와 그 해결책이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감해지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한인 중장년층 마약 중독자들은 요즘에 와서 마약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980년대, 90년대 중고등 학생 시절부터 호기심이나 마약 동료들이 권유로다가 마리아나를 해서 여태까지 각종 여러 가지 센 마약을 하다가 여태까지 못 끊은 실정이 된 거죠. 그런데 가족이나 부모님들도 중독의 특성인 진행성적인 그 악화 과정을 잘 모르신 채 그냥 전화로만 치유관에 물어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서는 안 오신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서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치유기관들은 과거 치유 실패 그 결과들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이 자연히 공개가 돼요. 제 인터넷에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치유기관들이 프로그램 공개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부모님들이 알으셔야지 자녀를 그걸 보내실 거 아닙니까? 또 설상가상으로 우리 한인사회에 LA 있는 기관만 하더라도 이런 마약 치유기관 간에 서로가 교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서로가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마약을 위해서 하트라인 하나 운영되는 게 없잖아요. 뭐 마약 퇴치기관들은 많은데. 그래서 효과적인 약물 중독 치유 방법으로는 약물 중독 치유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원, 주거, 외래 치료로 구분이 돼요. 어느 치료부터 시작하든지 반드시 마지막 외래 치료인 마약 회복 모임에는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가정과 사회에서는 그간 마약 문제에 잘못 대처한 점들이 없는지 되돌아보시면서 보다 나은 치유 방법을 개발하시고 마약 남용자들을 회복으로 안내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마약 치유기관들도 지난 20여 년간 적용해온 자체 치유 프로그램을 평가해봐야 합니다. 지금 마약 치유기관들이 많은데 아직도 한인사회에 한인 마약 중독자분들이 많다고 그러면은 치유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효과 없는 프로그램 갖고 제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회복 참여자분들도 회복 진도에 따라서 항상 병원에만 갖다 놓을 수 없고 항상 레지던시 케어만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가둬 놓고선 마약 안 오고 술 안 먹게 하는 건 누군 못해요. 사람이 나와서 살면서 자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이 한 가지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은 미국인 가정들은 사실 18을 넣으면 넌 너고 난 나라고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아도 그분들은 유료 인터베이션 팀이 있어요. 돈을 받고 이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럼 교육을 시켜갖고 가족들을 해갖고 아들을 놓고 가상 사람을 놓고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해서 치료소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돈을 받고 그걸 강의해주고 리허설 해주는 팀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인원이라는 그 무슨 구급차 모양 딱 차를 대놓고 딱 그 하루는 데려다 놓고 남편이든 자녀 데려다 놓고 가족이 전부 올인해갖고 회복치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다고 말만 떨어지면 보따리 싸갖고 식대를 치고 바로 치료소에 입소시키고 가족들도 교육받고 하는 것을 해요. 근데 한국분들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인터벤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우리가 가족에서 너 언제 그만둘 거야? 너 또 했지? 이런 것은 영어로 말하면 컨프런테이션이에요. 대질이에요. 우리는 대질에서 인터벤션,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이 마약 잔여를 회복으로 입소시킬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분들이 아무리 마약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렇게 지쳐 계셔서도 마약 남용자로 회복기관으로 안내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아니고 여기 있는 저도 아니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부모님, 어머님들이시다. 그래서 가족들부터 치료를 받으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른 치료 방법이 뭐냐를 가족이 습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중에 재발과 장기간 중독 치유 과정에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등에 인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재발했다고 난만 안 치신다. 이상하게도요, 중독 중은 위기 때가, 크라이시 때가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재발을 꼭 하거든요, 대부분이. 재발했을 때 오히려 더 회복이 성숙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이 아니고서는 그 처참함을 경험 못 하잖아요. 내가 3개월 동안 마약을 안 했는데, 야, 잘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친구 게임을 한번 또 했다, 이게. 아, 이러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걸 그 재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재발을 했다가 집 나가라고 그러고, 이놈은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쓸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이런 걸 아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인사회에 한국어 하트라인이 없잖아요. 만약에 하트라인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전화 건다, 이게. 우리 아이 증상은 이러이러이러다. 그럼 그 사람 전화 받는 사람 많이 알아야 되죠. 뭐, 하나병원에서 무슨 베드가 있다든지, 나눔성계에서 주거치료 한다든지, 여기 한인중독증 성인세대에서 외래치료, 뭐, 수혜를 몇 시 한다든지, 지리가 어디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딱 들어보고, 아, 그 자녀는 외래치료만 가도 되겠네. 한인들 좀 가십시오. 아, 거기는 나눔성계 들어가네. 이렇게만 해줘서도 부모님이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보다 많은 세이브가 된다. 뭐, 생명해제나 뭐, 많죠, 지금? 그럼 물어보면 뭐냐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대요. 거기서 그 선에서 끝난대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마약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이 돈은 많이 쓰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상이라고 우리가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치료기관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주장하셔야 돼요. 지금 마약 그 펀드로 인해서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나오는 자금이 얼마나 많이 흘러갑니까? 그게 여러분 자녀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사람 하나 고용을 안 쓰면은,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같은 데서 사람 하나 안 쓰면 톨프리 나면 놀 수 있잖아요. 그런 본급 하나만 가지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고 주장하시고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 가정, 그리고 언론, 마약 치유기관들 간에 협력해서 마약 중독자 그 가족들이 더 회복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대책과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방법은 실시하시는, 실천하시는 그 용기를 가지시는 것만이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마약 중독의 실상과 효과적인 치유에 관한 첫 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